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우리가 꿰 수가 있습니다. 이 마법과 같은 세 단어를 여러분께 좀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하면 잘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흐름이 꿰어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율법, 자유.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거의 통째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다는 선포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서 이 복음의 성격을 확실히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왜곡된 복음, 사도 바울이 조금 격앙되게 표현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복음이란 바로 율법주의로 인해서 변질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율법으로는 이루지 못하던 어떤 의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다고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킬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잘 믿는 사람들과 그렇게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어떤 외적인 증거를 가지라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자면 미혹하는 것이죠. 그들은 외적 증거를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할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 이방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가면 율법의 의도, 목적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죄악된 양상들을 고발함으로써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방인들을 들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몰랐다라고 말할 핑계가 있는 것이죠. 그 핑계를 무력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 계시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몰라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냐? 아니다. 유대인들을 봐라. 알아도 못하더라.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뭐라고 3장 19절에서 20절에 설명을 하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모든 핑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몰라서 그랬어요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율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율법이 자기를 드러내는 또 자기를 증명하는 자기를 남보다 더 높여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묶어두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순전히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외적인 표시로 자기를 구별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몇 가지 율법의 규례들을 겉으로 보이게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더 나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초반부의 내용들입니다. 율법의 원래 의도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도록 목적이 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죠. 옛날 성경의 표현이 훨씬 와닿죠. 몽학선생이다 라는 표현이 좀 훨씬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그 자유롭고 또 권력이 있는 권세가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는 부모가 위탁한 교사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 종, 부모가 맡긴 그 종의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길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보내주셨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합니다.로 온다면, 거기까지 왔다면 이제 율법의 용도는 끝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되고 그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수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마주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뜻일 텐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안심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죠. 우리는 구원을 더 이상 고민도 없고 선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 이 세상의 번뇌 속에서 벗어나 해탈해서 더 이상의 유혹도 번뇌도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 비슷한 것을 그런 상태 비슷한 자리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내심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상태가 되거나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런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좀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어떤 구원의 원형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애굽을 벗어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구원은 1차적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압제받고 고통받고 바로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구원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사실 출애굽기 전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의 압제와 그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구원의 전부라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광야를 들어가서 시내산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 것이죠. 그때 가나안 땅은 어떤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까? 적과 뿌리가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땅이어야 하죠. 전쟁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안전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지배와 통치에서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건져내신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시죠. 광야로 들어가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곧바로 평안과 안식과 번영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대전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는지 너희들 다 보고 경험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내 백성답기를 원한다. 내 백성으로서 온 민족 앞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단지 그들을 그냥 번영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증언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도 동일한 내용이 제시됩니다. 바로 다음 장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십계명이 제시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을 삼은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주노라 하고 십계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회와 선택의 장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어떤 당연한 과정으로 의도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지를 개선해 주시는 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있어서 자유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바로의 집에 아래에 있지 않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왔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옛날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그 죄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왕 바로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 기회가 열려 있고 그 자유를 구현할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우고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질투와 시기심이 에너지로 작동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자유를 갖게 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물고 먹어 피차 멸망하는 자리로 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작동 방식이죠.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삶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죠.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 세상이 나, 자아를 지향하고 나 자아를 증명하고 주장하는 삶의 방식이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은 밖을 향하는 삶입니다.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나는 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이제 너희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훼손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왜 강아지 로봇은 똥도 안 싸고 사료도 안 먹고 똑같이 짖는 소리도 내고 꼬리도 흔드는데 왜 강아지 로봇을 키우지 않고 강아지를 키웁니까? 강아지 로봇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아지는 최소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존재죠. 토라지면 주인을 외면할 수도 있고 화가 나면 짖을 수도 있고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는 강아지가 내가 올 때마다 꼬리를 치고 반가워해주고 내가 슬프면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주고 그렇게 나와 함께 감정을 교감하고 나누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죠. 단지 꼬리를 치는 그런 존재, 단지 나의 기분을 좀 낮게 해주려는 그런 존재를 필요로 했다면 우리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료를 먹여가며 예방접종을 해가며 병원에 데려가며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자유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아지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반려견 그런 개념으로 동반자 개념으로 키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존재하는 존재쯤으로 생각했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필수적이고 하나님이 이 자유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이 만들어낸 자유라는 장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적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욕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잡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것으로 이미 충분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가면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이러이러한 자는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예수 앞에 나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너희들은 세상에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비록 애통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비록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죗값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값이 치러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다.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 자기를 증명해야 될 것처럼 말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더 나은 어떤 육체적인 증거를 갖게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증거가 필요하냐? 예수로 충분하지 않냐?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하여 이미 다 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뭐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냐? 만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인의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편에서 하나님 나라 편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편에 편입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항하여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죄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상태에서는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싸워라, 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아 몰라,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야구가 한창입니다.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죠. 우승하는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승팀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확보되어 있는 그 팀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끝으로 가지 않은 우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팀의 일원으로 그 맞선 세상 팀에 대항하여 플레이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레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라인업을 짜고 선수들을 내보낼 때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타석에 들어서면 안타를 치고 잘 플레이를 해서 점수를 내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감독이 전술을 짜고 라인업을 짜고 선수를 내보내죠. 그러나 언제나 선수들이 다 안타를 치고 나가기만 하면 홈런을 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진도 당하고 아웃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야 A급 선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3할을 쳐야 됩니다. 3할을 치면 A급 선수가 됩니다. 10번 중에 7번 잘 못하고 3번만 잘해도 특급 선수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3할 이상을 요구하실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승리하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야 됐겠죠. 제가 이런 못난 존재입니다. 를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저는 계속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항하여 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세상에 지고 그냥 포기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산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팀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유니폼을 봐라. 네 모자에 새겨진 로고를 봐라. 네가 어디 편인지를 생각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편이다. 그러니 오늘 실패했다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삼진 먹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도 두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너는 내 편 아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매일 드려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못 박아라가 아니라 못 박았다 사실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못 박지 않으면 내 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에 응답하는 그래서 세상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어느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